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0년 12월 초 신문들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김민지 씨가 영국 전철역 인근에서 전 세계 450대밖에 없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도난당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3살 때 영국으로 건너가 6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11살에 모차르트 국제 콩쿨대회에서 우승하고 13살에 베를린 심포니와 협연으로 데뷔하고 16살에 왕립음악원 최연소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천재성을 인정받은 연주자입니다. 김민진 씨는 친구와 함께 맨체스터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런던 유스턴역으로 가던 중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기 위해서 한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고르기에 잠시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놨는데 그때 3명의 도둑이 이를 들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은 300년 이상 된 것으로 한 영국의 팬이 장기 임대해 준 것인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당시 가격이 약 120만 파운드, 한국 원화로 약 21억 4천만 원의 가치가 되고 케이스 안에는 2천만 원짜리 활이 두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보험업체에서는 즉시로 15,000파운드, 약 1,900만 원을 현상금으로 내걸었고, 그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바이올린을 훔친 범인과 10대 공범 2명은 잡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범인들은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한 카페로 무턱대고 들어가서 그 카페에 앉아있던 남성에게 접근해 100파운드, 약 18만 원에 사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안받았던 남성도 그 악기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자기 딸은 리코더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도난당했던 바이올린은 그로부터 3년 뒤 2013년 7월에 불가리아에서 한 갱단 두목이 그 악기를 팔려고 시도한 것을 포착해 찾았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가의 악기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그 악기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것에 진정한 가치를 볼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특별하게 와닿고 애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연약한 교인이 로마의 대단한 권력자들 황제의 오른팔을 붙여주셔서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빌립보 상권을 잡고 있는 경제인들을 다그 교회로 보내주셔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도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빌립보 지역의 리더들을 보내주셔서 빌립보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눈앞의 유익이나 이 땅의 것을 채워달라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들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가장 먼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하지 않았는데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옥 뒷바라지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힘들고 고독한 사역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했지만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살해 협박을 살해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동안 그의 과거 핍박 경력으로 인해서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바울이 교회 들어가면 슬금슬금 뒤로 다 피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숙식을 제공받고 다음 행선지까지 여비를 받아서 다녔습니다. 심지어 기혼자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동안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의 도움을 받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도 그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마저도 외면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옷가지와 음식을 보내고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을 돌봐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아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감정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90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도 채 못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의 설렘과 헤어짐의 아쉬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합니다. 또한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는 부분도 있지만 의지적으로 온유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서로 친절하게 아끼고 부부지간이라도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이다 보니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많은 부부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무례히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한 숙희라는 학자가 쓴 부부 살어 말어라는 책을 보면 은퇴한 의사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의사가 은퇴에 노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개인 병원을 열었습니다.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은 전부 다 노인들입니다. 보통 할아버지가 아프면 할머니가 동행해서 모시고 오는데 이들을 관찰하다가 노인 부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애절한 간호형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더 애달아하면서 시중을 들고 돌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할머니는 병원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할머니 자신이 환자인 것처럼 호소합니다. 아, 글쎄 우리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통 못 자요. 할머니가 어찌나 호소를 하는지 오히려 할아버지가 나이 들면 다 잠을 못 자는 거야 하면서 타박을 줍니다. 간호사가 약을 내주면 마치 자기 약인 것처럼 어디에 좋은 약이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질문합니다. 또 주사를 놓으면 간호사를 찾아가서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달라고 간청도 합니다. 같이 병원을 나갔다가 할머니만 살짝 돌아와서 미처 하지 못한 질문도 합니다. 대개 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찍어보려면 얼마가 들어? 돈은 얼마든지 구해볼 테니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찍어봐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구박형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의 경우는 들어올 때부터 이미 떨어져서 들어오고 앉을 때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찡그린 얼굴로 주사를 맞고 나오면 할머니는 생사를 찌르는데 그럼 안 아플 줄 알아? 하며 핀잔을 줍니다. 할아버지가 약을 받으면서 먹어도 괜찮은 것이냐고 물어보면 할머니는 설마 죽기까지 하겠어? 라면서 막말을 뱉어냅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술 좀 작작 마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마셔야 되더니 꼴 좋다라고 하면서 핀찬을 줍니다. 재미는 있지만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의지를 다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사랑이 지식으로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랑은 맹목적이 되거나 금방 식어지게 됩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일도 지식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동 경기를 볼 때 그 운동 경기에 대한 지식, 뭐 경기 룰이라든지 팀이나 선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분야에 지식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다면 영적인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떤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말은 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이어지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에 진실도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양한 제사들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즉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알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를 나눠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지식으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과 함께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통찰력, 안목, 이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총명은 종합적인 판단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총명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배시고 가장 귀중한 진주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한 계시가 깨달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성령님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값진 보화와 진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값진 보화와 진주 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성경 지식으로 배워서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속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귀하심, 예수님이 값진 보화와 진주 되신다는 사실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왕이시고 천국의 실체이시고 값진 보화와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가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다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 뱃속에 있던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고 복중에 뛰어놀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더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총명이 임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올바른 지식과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총명을 통해 사랑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 즉 실제적으로 사랑이 부어지고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은 문자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서 뛰어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에서 자기 회사 자동차가 타사의 자동차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차원이 다른 차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에 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도덕성은 일반인들과 완전히 달라. 그래서 다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번역한 것도 이 다름이라고 하는 원래 의도를 잘 살린 것입니다. 우리 일상 삶에도 어떤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계속 지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지치기 하듯이 계속 잘라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즉 그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신자들이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들을 담보 잡으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지극히 선한 것들, 영원히 지속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태양에 의해 판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도자기를 많이 썼는데 옛날 도자기들은 쉽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장사들이 깨진 그릇을 밀랍으로 보수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밀랍은 눈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고 햇빛에 비춰 볼 때만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속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sincere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입니다. 허물없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다, 스스로 넘어지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하다라는 말이 우리 내적인 온전함을 의미한다면 허물없다라는 말은 외적인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등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면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주 안에 다른 지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정치인들 중에 선거 때가 되면 불교 사찰을 찾아가서 불상들 앞에서 절하고 합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진실되게 오늘 허물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실되게 허물 없이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장차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들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의의 열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까?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수식어구가 나옵니다. 즉 의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자생적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송이 되라고 말합니다. 즉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평소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추구하고 진실과 허물이 없는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